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 공군이 어제 전략 폭격기 B-1B 두 대와 F-15K 전투기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미군 B-1B 편대는 한반도 동해상공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측의 F-15K 편대의 어모를 받은 뒤 서해상에서 한 번 더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B-1B 편대의 전개가 한국군의 억제력 증가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유관 각국의 냉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각국이 상호 대립과 긴장을 고조하거나 서로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범행 당시 자신들이 독극물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정남을 공격하는 모습과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티 흐엉은 범행 직후 자신들의 손이 옷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도안티 흐엉의 경우는 손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한 채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를 일주일 앞둔 오늘 베이징에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5년 주기의 전국대표회의를 준비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사를 결정하게 되며 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주 열리는 전국대표회의에서는 19기 중앙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 이지스함이 어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을 항행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채피 구축함은 이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셀 군도의 해안선 12해리 이내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CNN 방송에 이번 작전은 중국의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군함과 군용기를 출동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의 이번 항해가 중국법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의 정예 병력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혁명수비대는 군사조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모두를 더욱 단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 정부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경우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주께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의 일부 개인과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지만 혁명수비대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수를 300명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현재의 60%인 455명으로 제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군사 행동 대신 외교 경제적 압박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은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포르투갈 외교 당국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반영해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층 취재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군사 행동 대신 외교 경제적 압박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대북 군사행동보다는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increase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the DPRK.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의 첫 조치인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다수의 유엔 대북 제재와 다른 조치들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로 북한이 외부 세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것도 정권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다른 노력들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continually coordinate our efforts with our allies and engage in
미국의 노력을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몇 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 김정은이 축출되거나 동맹국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를 피하기 위해 각국의 군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engage in activities intended to support the people of North Korea when doing so.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북 압박을 산만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헤이스 전 부보좌관은 군사적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적 접근법에 좀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코언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as also a theory that had we continued with the sanctions and even
제재를 강화하면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북한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 김정은이 엘리트 계층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언 전 차관은 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6개월간 취한 조치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즉 10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현실주의 외교 전략가인 키신저 전 장관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외교의 거두이자 사안 증인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1969년부터 197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재임 중에 미소 대탕트와 중국과의 비밀수교협상, 베트남 전쟁 당시 캄보디아 공습 등 미국 역사상 중요한 외교안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특히 중국 문제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1971년 당시 저원라이 중국 총리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미중 수교를 이뤄냈고요.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을 방문하면 언제든 국가 주석과 만나는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역대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가 지난 2011년에 펴낸 중국 이야기란 저서는 외교관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건가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엉망인 상태의 정책을 물려받았다며 지난 25년에 걸친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면담에서 키신저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신저 전 장관이 최근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서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주장을 보면 조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이 어떤 주장을 했던 건가요?
중국과의 이른바 빅딜 주장이 핵심인데요.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어져서 통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로 중국을 안심시키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이런 제안을 직접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북 간 직접 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북 간 직접 대화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란식 접근법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을 공식 면담한 게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을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부터 좋아하고 존경해온 친구라면서 엄청난 능력과 경험, 지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실제로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외교 정책에 관해 자문했었습니다. 이번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7월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포르투갈 외교 당국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은 10일 VOA에 북한 정권의 적대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이달 초 현지 신문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문정남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뒤 포르투갈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사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대화의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핵 비확산과 군축 관련 국제협약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르투갈 정부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재와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채택한 제재 방안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제재를 계속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을 반영해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U 차원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0일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결의 23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를 중단하고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원유와 석유 정제 제품 판매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된 북한 국적자 63명과 단체 53곳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38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되며 여행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할 독자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추가 제재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유럽연합 28개 나라 대사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담은 EU 차원의 제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유럽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 초안에는 원유 수출 전면 금지와 함께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 수출 금지, 사치 품목 확대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원유 수출 전면 금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에도 포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16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 정부에 기업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VOA에 사유 재산을 북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몰수한다면 북한 스스로 경제 성장에 길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입주 기업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정부에 개성공단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투자 자산은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얻어 투자와 경영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언급하며 공장들이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한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태 안동 대마방직 회장은 VOA에 북한 정부가 기업의 자산에 손을 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상관례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뭐 잘못돼가지고 남은 걸 손댈 수는 있지만은 하나의 그래도 국가인데 정부가 개인의 그 자기 나라에 진출한 기업의 재산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이건 국제관계상도 맞지 않고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첫째는.
과거 평양에도 공장을 세웠던 김 회장은 북한 정권의 움직임은 사실상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번영과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반도 미래를 내다볼 때 결국은 언젠가는 남과 북이 같이 번영을 하려면은 거기 가장 큰 매개체는 기업의 진출인데 민간 경협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 경협의 주장 개인의 재산을 손댔을 때 이제는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저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진출이 안 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처리할 것 하게 됩니다. 그 점을 북한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남북한이 체결한 투자보장 합의서는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특히 지난 2013년 6개월여 동안 폐쇄됐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며 발표한 5개항의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역시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으며 부득불 국유화할 경우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북한 법과 남북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 무단 가동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존 대책 마련을 위해 방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VOA에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기계 등 시설물 손상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기계는 많은 손상이 왔을 겁니다. 뭐 곰팡이도 피고 뭐 우리가 뭐 화장실이나 수도 같은 것도 계속 그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옥 부회장은 지난 2013년 공단이 6개월여 폐쇄됐을 때도 기계 손상이 컸었다며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남북한 당국이 기업들의 방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재가동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 어떤 유지 보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남북 당국자가 뭐 지금 당장 가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할 거니까 이것 좀 시설물 유지라도 좀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또 남북 당국자 간에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옥 부회장 등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도 공장을 세워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과 품질 관리, 운반비, 인건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옥성석 부회장은 북한 정부가 이런 개성공단의 강점을 고려해 국제 관례를 존중하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뭐 북한이 정말로 앞으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의지가 있고 또 꼭 한국 뿐만 아니라 제3국이 또 북한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가의 지위를 어떤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시설물 점검을 한번 확인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승인을 해야 된다.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북쪽에서 뭐 안 해줄 이유는 상식적으로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방북 요청을 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달에 이어 8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간 교역이 6달째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 산하 인구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지난 8월에도 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에 불과한 2,6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기간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지난 1월 2,660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전부입니다. 미 상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2002년 이후 대북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한으로 이런 종류의 물품이 수출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미 상무부 인구통계국의 제이슨 진드리치 연구원은 VOA에 교역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주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CD, 테이프를 북한에 수출한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또 그동안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2705, 2321호, 2371호, 2375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의회 승인 없는 독자적 군사 행동은 원칙적으로 어렵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결심을 제어할 실질적 장치와 의원들의 의지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염과 분노, 폭풍전의 고요, 군사조치를 시사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발언과 트윗은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무력 대응 여부는 대통령 결정에 달렸고 행정부 역시 이런 견해에 동조한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Many of his public statements reflect the view that He alone has the power to
워싱턴 소재 케이토 연구소의 진 힐리 부소장은 VOA의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공개 발언들은 혼자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가? 미국 헌법 학자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쏠립니다. 전쟁 선포권을 명백히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1조 8항 때문입니다.
Constitution explicitly gives Congress the power to declare war. And in 1973, Congress passed the War Powers Act.
예일대 법과대학원 브루스 에커맨 석좌 교수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전쟁 선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묵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를 상정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법과대학원의 게럿 앱스 교수입니다.
First is that the president cannot engage in hostilities with another country unless there is an authorization from Congress.
전쟁 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를 공격할 경우 교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원칙은 미 동맹국 보호에도 적용됩니다. 앱스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곧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일대 에커맨 석좌 교수는 이때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권한법은 또 적의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상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곧 의회 승인 없이도 그 기간 동안 지상군 파병 등 해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폭격을 가한 뒤에도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헌법이 미 대통령에게 독자 군사 행동을 할 권한을 분명히 부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월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리아 소민, 조지 메이슨 법과대학원 교수는 헌법 2조는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만드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Unless North Korea has struck first or they're about to attack, I don't think that's correct. Because Article 2 just makes the president the commander-in-chief.
따라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헌법 2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무력 사용권을 북한을 공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그러나 9.11 공격을 감행하거나 지원 사주한 세력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을 북한 공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뒤 의회의 권한에 따라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상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일대 에커맨 석좌 교수는 군사 행동이 이루어져도 전쟁 권한법에 따라 빠르면 3일 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are special procedures in the War Powers Act permit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ngressmen to force
소수 하원 의원의 지지만으로도 전쟁을 중단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볼티모어대 게럿 교수는 의회가 예산 지원을 끊는 방법으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고 실제로 베트남 전 때 이런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립니다. 진 힐리 케이토 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7개의 전쟁을 치르며 근거로 내세운 무력 사용권은 실제론 이 전쟁들에 적용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still fighting in seve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n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that Congress passed three days after September 11th.
힐리 부소장은 미 의회가 전쟁 관련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의무를 회피한 채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비난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원 의장이나 원내 대표 등 미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앞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 의원과 테드 류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64명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대북 무력 사용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제럴드 네들러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거듭 명백하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며 미국 영토나 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을 명령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한반도에 대한 선제적 전쟁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며 헌법 1조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던컨 헌터 하원 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의회에 요청한다면 자신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와 가뭄 때문에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을 위험 상황을 주시할 7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연이은 작황 부진으로 앞으로 3개월간 북한 식량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식량안보 농업부문 세계조기경보 조기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데 이어 올 가을 추수하는 주요 작물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비가 적게 내려 주요 작물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7월 초부터 중반 사이 비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이미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가 올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도 북한 식량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구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등으로 북한의 구매력과 곡물 비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위험 상황을 주시해야 할 9개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량 감소와 식량 가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기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국가에는 몽골과 미얀마,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업자재와 관계장비 등을 제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의 품종을 개발하고 작물 축산 농법의 다각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비닐 온실 등 농업자재뿐 아니라 새로운 농업기술인 기후 스마트 농법 같은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기후 패턴과 기상이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법입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 같은 분석은 미국 농무부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서 지난 27일 BOA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가을 추수에서 쌀 160만 톤과 옥수수 22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가뭄 때문에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다릅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 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그리고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과 미 농무부의 분석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앞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수확량 추정을 최대한 낮게 잡았을 수 있다며 북한의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would probably estimate on the low side. That's kind of their job is to worry.
반면 농무부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정확히 추산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BOA에 미 농무부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농지의 푸르른 정도를 근거로 삼고 있어 실제 곡물 수확량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인공위성 인상자도 연매적 지수 가지고 이제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연매적이라는 게 그 잎의 그 색깔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환경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잎이 아무리 착하다 보여도 이제 피해를 받은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이와 달리 식량농업기구는 관계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곡물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가뭄의 영향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권 원장은 다만 북한의 곡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많은 경우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나마 과거에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초청해 작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작황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나 코슬렛 아시아지역 담당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작황조사 없이도 북한 농작물 수확량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실상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an pretty well estimate the yields. So at least from the yield side. But in the past, the data was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과 계층, 부족 식량 종류와 지원 품목 등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4년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제72차 유엔 총회가 개막한 지 불과 3주가 지났지만 초반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과 압박 의지가 커졌다는 정황이 여러 회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과거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진 나라들로부터도 나온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거론된 곳은 지난달 28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의 군축 관련 일반 토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수 나라들이 북한 핵과 또 탄도미사일 문제 우려를 표명했고요.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 또 일본 또 한국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처럼 북한을 강하게 몰아붙이던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 올해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또 이 북한과 한때 친분을 과시했던 몽골 이런 우호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 문제다라는 데 공감을 했고요. 따라서 북한에 다들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목을 끄는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북한 대표가 거의 매일 추가 발언을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토의 형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루에 네.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군축과 또 확산에 대한 입장을 10분쯤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상당수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발언 일정이 잡힌 나라들 차례가 다 끝나면 의장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주는데 그때마다 북한 외무성에서 파견된 리인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토의 셋째 날인 3일부터 6일까지 잇따라서 추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추가 발언에 반박하면 북한 대표가 재차 추가 발언권을 얻어서 적극 방어하는 모습도 반복됐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 역시 대부분 미국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도 미국이다 이렇게 연일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을 비난한 나라들 이름 또한 일일이 이 북한 대표가 호명을 하면서 북한 문제 근원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이 북한 문제를 미북 간 구도로 끌고 가려는 모습도 흥미로웠는데요.
예, 이 북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니까 한국은 빠져라라는 태도를 계속 보였었는데요. 리인일 북한 대표는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상징성 또 이 군사통제권을 미국에 넘겼다는 점 등등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를 했고요.
네, 미국도 물론 가만히 있진 않았죠.
예, 미국은 북한 대표의 논리를 일일이 반박하는 대신에요.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네.
로버트 우드 국무부 군축 담당 대사가 나섰는데 북한 대표를 시종일관 평양 정권 대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정권 대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그런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 관련 사안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문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드 대표가 간간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또 헛웃음을 섞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 역시 외교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 유엔 총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연설을 했던 회의를 유엔 총회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유엔 총회는 1년 단위로 열리는 회의를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유엔 창설 72년째이기 때문에 72차라고 부릅니다.
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됐던 각 나라 정상들과 또 외무장관들의 연설은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바로 일반 토의라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총회의 여러 회의 혹은 토의 중 하나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 자체는 1년 내내 계속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는 6개 위원회로 구성돼서요. 앞으로 1년 동안 뭐 한 수백 번의 토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회의는 군축 등을 다루는 그 제1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이 회의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리고요. 그 밖에 경제를 다루는 제2위원회에서도 벌써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3위원회인데 조만간 공개 토의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북한을 향한 외교적 압박이 강해진 건 비단 유엔에서만 관측되는 모습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해외 주재 북한 대사들이 주재국으로 쫓겨난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밖에 독일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절반 가까이 줄였고요. 그 외에 필리핀과 태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드는 정황이 연일 포착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외교 압박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예, 또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전 세계 나라들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뭐 비밀이 아니고요.
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런 노력은 그 뒤에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뭘 뜻하는지 여전히 잘못 이해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교적 노력은 북한과의 외교가 아니라 북한과 상대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따라서 대북 압박 방안을 취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실제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크게 줄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그 나라들을 방문을 하거나 혹은 해당국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상당히 고위급 인사들이 나섰기 때문에 상대국들로서는 이행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대사를 추방한 멕시코와 페루 정상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촉구한 사람은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네.
게다가 쿠웨이트는 국왕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고요.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감축시킨 동남아시아 나라들 역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 북한 문제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만 보면 북한을 비난하는데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또 관련국들이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발언 역시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쌍중단이라고 하죠, 이른바.
네.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매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이 쌍중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또 방어적 목적을 지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울러 중립국의 감독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은 불법적 행동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대 수출품 전체를 금수 품목으로 지정을 했다든지 혹은 또 원유 제한을 담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결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나라가 앞으로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복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인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2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BOA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 북한 주민들은 누군가 사라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과의 접경지역 인근의 집결소들의 비참한 수감 여건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결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자주 구타를 당하고 위생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옥수수가 유일하게 제공되는 식사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몸수색과 성폭행 등 성에 기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한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사건도 북한 내 구금시설의 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3명과 한국인 6명 등 아직도 북한에 구금돼 있는 외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들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는 외국인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영사 접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their situation in detention? What are their conditions of detention?
그래야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수감 시설의 상황은 어떤지, 또 그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깊은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16세 이하 어린이 여러 명을 비롯해 수많은 강제 북송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단체들은 7월 말 현재 최고 200명의 탈북자가 중국의 감옥에 수감돼 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만연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됐습니다.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 여행을 하거나 체포된 후 처벌을 피하기를 원할 때도 뇌물이 역할을 한다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공식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부패 수준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업을 하거나 주거지역을 정하는 등 허가가 필요할 때마다 당국자들에게 미화 100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평양 출신 탈북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뇌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가 잘못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이 국내외 모든 정보의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 더 많은 부분이 과거에 비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권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 주민 보호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다며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켄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6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테네시주를 찾아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